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개 지역에서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에서 각각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버지니아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와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5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 후보 제이슨 팔머 씨가 51대 40으로 승리한 아메리칸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패한 버몬트 주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성명에서 이번 예비선거 결과는 미국인들에게 계속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임기 동안 우리를 혼돈과 분열,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선택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리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이민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예비선거 결과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메릴랜드 주에서 대통령 전형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있었고 이스라엘 측은 이에 동의했다며 하마스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시작되는 이슬람 성월 라마단 전에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에 제시된 협상안에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아직 풀려나지 못한 130명가량의 인질 중 일부 석방, 기근 방지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증대, 그리고 억류 인질 전원 명단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카타르의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환자와 노인, 여성 인질 석방은 가자 지구에서 최소 6주의 기간 동안 즉각적인 휴전이라는 결과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스라엘이 생존 인질 명단 제공 요구를 하마스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하는 협상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필리핀과 중국 선박 간 충돌과 관련해 중국이 도발적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 해상활동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동맹 필리핀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선박들이 영유권 분쟁지 중 하나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설치된 필리핀 전초기지에 식량을 보급하는 필리핀 선박들의 위험한 기동과 함께 물대포를 발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로 인해 필리핀 군인들이 다치고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당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필리핀 선박들의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이 오랜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을 방해한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이 암초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판결을 중국이 준수하는 한편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필리핀을 노리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이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자제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호주와 아세안은 6일 호주 멜버른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린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중국해를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 만드는 데 따른 이익을 인정하며 모든 나라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잇따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중간 단계 언급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높아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은 1에서 5cm 눈이나 1에서 5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와 함께 바람이, 그리고 청진과 청진, 김책, 김영권 지역은 오후에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간 단계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무기 실험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장기적 전략의 변화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5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서 중간 조치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VOA의 질문에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비핵화 중간 조치를 최종 조치로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to prejudge that as a final step. But I think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would have to be interim steps.
이어 고체 연료 미사일, 전술 핵무기, 극초음속 능력, 무인 잠수정 등 북한의 무기 관련 활동과 확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중간 단계 조치에 북핵 동결이 포함되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미사일 숫자 제한 등 군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Our position, our goal is clear, which is to say, you know, we're continuing to work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우리는 이전에도 그런 주장, 군축 협상을 들어봤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확산시키고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축 대화에서 그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 않을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 보좌관도 4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많은 실험에 나서고 대남 노선을 수정하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장기적인 전략 변화로 판단했습니다.
At this point, we don't assess that Kim Jong-un has changed his primary goal, the preservation of his regime, or the means by which he hopes to achieve.
박 부차관보는 체제 유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김정은의 주요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며 달라진 것은 김정은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냉전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러시아,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신냉전으로 세계 정세를 규정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서 무기 파트너를 찾았다라며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안보리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보다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continue to encourage Beijing to play a more positive role given the influence that they have on DPRK.
박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연대 강화의 위험성을 중국에 강조했고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중국의 핵심 우선순위인 지역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정보기술, IT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익 규모가 10억에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박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매우 정교한 사이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스파이 활동을 하고 돈을 훔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하니엘도 지난 12월 첫 3국 사이버 외교 대화를 가졌다며 북한의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도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제 안보를 강화하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5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선임보좌관의 발언에 관련된 의미에 대한 질문에 그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4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북한 관리들의 자극적인 언급을 대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며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인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5일, 지난 4일 시작된 미한 군 당국의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를 언급하면서 이 발언의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5일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는 특히 북한이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우리는 환영한다며 어떤 직급에서도 관심 사항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지난 4일 중앙일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2024 특별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전 세계와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북한과 중간 단계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발신한 조건 없는 대화 제안과 비교하면 한층 대화 의지를 실은 구체적인 제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미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통상 동결을 첫 단계로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두 번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미국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동결 단계 정도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다음에 비핵화 단계도 간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언급한 중간 단계의 의미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핵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관련 검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의 막교환을 제안했다가 실패했던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는 중간 단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술 핵무기 고체 연료, 극초음속 능력, 무인 잠수정 등 북한의 무기 관련 활동 그리고 확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정박 대북 고위 관리의 발언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핵무기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위협 감소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라는 게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 그 운반 수단은 재래식 탄두로 운반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다양한 군사적 위협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비핵화 협상 또는 핵군축 협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위협을 좀 포괄적으로 감소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포괄적인 협상 내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이고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시점을 놓고는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두 개의 전선을 다루는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관리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치했다는 미국 내 비판을 완화하고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대응을 둘러싼 공세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만약 북한이 뭐 7차 핵실험이라든지 그런 뭔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이건 바이든 행정부한테 매우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니까 뭐 그간에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 비판을 하는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중에 하나는 너무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전략적 인내, 전략적 방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박원곤 교수는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들이 사실상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더 선호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대화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줄곧 뉴욕 채널 등을 통해 외교적 해법 모색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거나 핵선제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핵무력 법제화, 핵무기 발전 고도화의 헌법 명기 등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장영석 박사는 북한으로선 지금이 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국면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한국을 제1주적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고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잡기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 타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설정한다 함은 북한으로서는 그 하노이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주는 시그널을 제가 해석한다면 하노이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 둔거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덥석 물지는 않겠지만 아마 물밑 접촉 가능성은 있죠.
일각에선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예기치 않은 긴장 고조를 꺼린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 물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판을 흔드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미국 정부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핵 위협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는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포함한 북한의 공개적인 언급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IAEA는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일에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사용 중이며 새로운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새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핵위협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영내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 핵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메릴린 개브레몽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5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기술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려는 국제원자력기구 북한 담당팀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해왔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Is it political?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4일 VOA에 풍계리는 과거부터 이런 상태였다면서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내 새 경수로 가동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역량 구축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에서 연료가 배출되는 2025년 말쯤에는 새롭게 분리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 단행한 대러시아 제재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관련 기업과 개인을 포함시킨 뉴질랜드와 스위스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최근 뉴질랜드와 스위스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을 방해하고 폭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적 제한 조치 강화와 관련해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무기 이전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찬성했던 결의안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보리와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포럼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북한 무기 조달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의 개인 한 명과 기관 세 곳이 포함된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스위스도 같은 날 북한 군사 장비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된 유럽연합의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가 외교관들을 평양에 다시 상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5일 안드레아 벵투순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지명자가 외무부 대표단과 함께 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주북 중국 대사가 벵투순 내정자와 면담했다는 중국 측 발표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전하고 이번 방문은 외교 요원들을 영구적으로 평양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주북 중국 대사관은 양야진 대사가 안드레아 벵트손 주북 스웨덴 대사 내정자와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벵트손 대사 내정자가 왕대사 접견에 감사를 표하고 스웨덴과 북한의 관계, 이번 방북 관련 상황,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스웨덴의 오랜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실무그룹 회의가 열린 곳도 스웨덴 스톡홀름이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북한의 국경 폐쇄 이후 서방 국가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외무부 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간 이후 유럽 각국의 실무 그룹이 방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당시 VOA에 대표단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 건물을 며칠 동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스위스와 영국, 폴란드 외무부도 잇따라 북한 당국과 방북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서방국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기타 형태의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한 우리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지원 노력에 방해를 받았던 국제 구호 요원들에게 북한이 조속히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들이 위장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5일 제재 대상국의 불법적인 활동이 해양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은 해상운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침에서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과 영국이 부과하는 중대한 제재 조치들의 대상이라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을 막는 것이 제재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해상보험회사와 선급협회, 석유기업, 정유공장, 선박 등록기관을 비롯해 세관, 항만, 해운산업협회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북한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을 거론하면서 해운업계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위험국의 불법 선적 관행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악용되는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이미 조작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선박 출항지와 화물 도착지 등 관련 정보를 은닉하기 위해 선화 증권과 송장, 보험 증명 등의 선적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회피를 위해 선적 화물을 분리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도 주요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하에 있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선적 물품과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업계가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모든 대북 활동을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또 해운업계가 금융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영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금융제재 준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미국 도시를 희생하가며 한국을 방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약과는 달리 미한 양국의 안보 이해관계에 빗셀 틈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는 확고하고 어떤 상황에도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강력한 동맹 구조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무력 침공을 저지했다는 기록과 평가를 실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력개발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의 대담입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거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관계를 진전시키길 원하겠지만 푸틴은 어떻습니까? 푸틴은 포탄과 탄약을 받는 수준 이상으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할까요?
Well, I think the answer is clearly yes. I mean, the meetings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and the deeper cooperation that's evident all around suggest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과 곳곳에서 드러나는 깊은 협력은 이 관계가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그저 러시아에 자선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일을 벌일지 보여줄 완전한 증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 확대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북한은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양국이 1961년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요?
Well, yes, I think we should be concerned. I think that you know they've had a long relationship. It's ebbed and flowed over.
우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북러는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죠.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북한은 영향력을 키워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축에서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한동맹이나 미일동맹 수준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연대는 거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면서 양국 모두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지도 모르는 첨단 기술과 지원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러 연대가 미국의 동맹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도발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은 물러서지 않고 도발과 군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늘 수사에만 그칠 것으로 안심하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실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께서도 최근에 그런 기고문을 내셨고요. 그런 대응이 김정은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확전만 부추기게 될까요?
I think it's hard to say in the abstract. I mean,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in particular South Korea should have a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특히 한국은 힘을 통한 평화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에게는 의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데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지점까지 가서는 안 되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에 나서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o that. We have not conducted a serious
덧붙이자면 우리는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1976년 이후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없죠. 실제로는 확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확전을 불러오죠. 김정은은 계속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고강도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때만 미한 동맹도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진 않지만 북한이 한국의 폭력적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하신 말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요.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and probably very likely would come to South Korea's defense in a consistent
저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우리의 능력 제공을 보류하는 선에서 말이죠. 예전에 이 자리에서 논의했듯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한국도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휘두를 수 있게 되고 북한에도 그런 능력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 전쟁에 깊이 관여하면 우리의 역량과 의지, 자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섰을 때 우리는 이미 약해진 상태일 수 있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즉 간접적으로 미국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없애도록 말이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중동에서 전쟁을 치른 미국에선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게다가 중동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한반도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기거나 지원할 염려가 있습니다. 모종의 충돌 상황을 만들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을 한반도에 더 묶어두게 돼 중국으로선 타이완 전쟁에서 미국의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얻게 되죠.
콜비 전 부차관님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Well, yes, I think we are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ere's no daylight now, especially.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 사이에 빗셀 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핵 협의 그룹은 더 그렇고요.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확장 억제 조건에 빗셀 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한국을 방어할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대로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직면하면 그건 정말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우리는 매우 취약한 처지였죠. 당시 김일성의 남침에 맞선 우리의 첫 조치는 타이완 해협에 7함대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충돌을 이미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뻗어 있어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동맹 구조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의 성공을 가져올 겁니다.
Let me just say our alliance structure is an advantage in a lot of ways, but it's also a vulnerability.
우리의 동맹 구조는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만 취약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럽 등 전 세계에 미군이 투입돼 우리는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유럽 지도자가 러시아의 나토 공격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한국에도 주둔 중이고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1950년 우리는 핵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걸 지적해야겠네요. 소련에 대해 핵 독점 혹은 그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거죠. 확전을 감수해도 훨씬 압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전 우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 투입돼 치열한 교전에 휘말리면 우리는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한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빗셀 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치적 선언적으로는 빛이 셀 틈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빗셀 틈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북한 핵과 ICBM이 진전되며 재래식 전력과 결합하고 중러와의 연대가 훨씬 강화된 것은 우리가 큰 위협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에서 핵 무장 요구가 커지는 건데요.
Look, I think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in our discussions. I'm not advocating for that.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실은 북한이 여러 미국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은 미국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비확산이나 동맹 구조보다 지정학이 더 중요합니다. 맥스웰 부대표 지적처럼 동맹이 매우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미국이 비확산에 충실하려고 동맹 구조를 깨지는 못할 겁니다. 핵 보유국이 줄면 세상이 더 좋아지겠지만 우리는 핵을 가진 영국, 프랑스와도 동맹입니다. 인도도 있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면 확장 억제라는 개념의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Yeah, well, I think that could be viewed that way. But I think that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콜비 부차관 후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력입니다. 우리는 황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군대에 쓰면서 한국을 공격한 적이 없느냐고요.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에 맞설 경우 말이죠.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한국 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황 비서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언적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북한이 1950년대부터 핵무기를 추구해온 이유도 알 수 있고요. 그들도 우리를 억제할 능력을 갖추려는 거죠.
I'm not disputing what Colonel Maxwell is saying about 1907, but we're not in 1907 anymore. The North Koreans.
맥스웰 부대표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1997년에 살고 있지 않아요.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엄청나게 진전시켰고 중국은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죠.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도 1997년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1982년쯤에 소련에 더 가깝죠. 우리는 매우 다른 세상에 있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hat by saying that we would not support North or South Korea and an attack by North Korea.
북한이 미국 도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김정은의 정치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전쟁이 걱정스럽지만 모든 수정주의자와 불량 세력이 정치전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핵무기와 전쟁의 눈이 멀어 정치전에서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합니다.
Well, let me address this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a very valid point that Colonel Maxwell is raising, which is that we should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우리가 함께 싸울 것이라는 결의와 의지를 확실히 전해야 한다는 맥스웰 부대표의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은 우리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엄포에 그치면 상대가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엄포로 여기는데 그 전략을 고수하는 건 끔찍하고요. 한국인들은 미한 동맹에 정통하고 이 주제에 경험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그들이 대다수 미국인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되 미국 서부 도시 5개를 잃게 될 결정에 직면한다면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매우 회의적으로 여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에 그런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 더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요.
And I would just ask that if we did not come to South Korea's aid, would those five American cities still
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섯 개 미국 도시가 취약하지 않게 되나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우리 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나요? 그건 고려할 가치가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과 동아시아 비상사태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다른 시각을 두 분이 보여주셨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이 경우에는 국제정세에 따른 어떤 우발적 상황에서도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파악하셨는데요.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향력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Yeah, I was privileged to be able to get a briefing from the Northeast Asia Fusion Cell that General
버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직한 주한미군 예하 동북아 융합조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5단계 영향력 네트워크로 지구 물리, 논리, 데이터, 개인, 인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물리는 위성에 관한 것으로 지상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인지는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죠. 다중 영역을 통한 접근법으로 북한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건데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대응 방안을 구안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북한의 이익을 안기는 확산, 강제노동 수출, 악의적 사이버 활동, 기만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죠. 불법 활동과 인권, 사이버 작전, 표적 선정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남부 일부 지역은 약간의 비와 눈이 계속 내리겠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평양과 남포는 오후에 맑아지지만 장진, 청진, 김책, 김영권 등 오후에 가끔 눈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평안북도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고 평안남도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평양과 양덕은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 안주, 남포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평양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8도. 황해남북도 구름 많다가 맑아지고 개성과 신계는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황해도 저녁으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8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7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장전과 평강은 오전부터 비나 눈 내리고 원산 장지는 오후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5도, 함흥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6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청진 김책은 오후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김책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5도. 선봉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김영권 지역은 오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5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에 식량을 실은 14대 구호 트럭을 보냈지만 와디 가자 검문소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 돌려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로를 바꾼 이들 구호 트럭들은 대규모 군중들에 의해 멈춰섰으며 이들은 약 200톤의 식량을 가져갔다고 세계식량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식량기구의 칼 스카우 사무차장은 이날 구호 트럭들이 가자지구 북쪽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지난달 29일 이곳에 진입한 구호 트럭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몰려드는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니 간츠 이스라엘 전시 내각 소속 국가통합당 대표와 워싱턴 DC에서 만나 가자지구 원조 증대를 위해 이스라엘이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 일부 강요들이 가자지구로의 밀가루 수송을 막고 구호물자 반입을 막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이날 오후 미군 C-130 수송기 등을 동원한 요르단 공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에 인도주의 물자를 공중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홍해상의 미군 함정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5일 소셜미디어 X에 현지 시각 5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미 해군 알브레이프급 구축함 USS 카니함을 향해 발사된 대함 탄도미사일 한 발과 공격용 드론 3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니함의 손상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후 9시경 후티 반군 통제 지역 내에 있는 대함미사일 3기와 수상 무인정 3척을 자위적 차원에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격추되거나 파괴된 무기들은 영내 상선과 미 해군 함정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성명에서 홍해에 있는 두 척의 미군 구축함을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이들 함정은 여러 발의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이 수역을 지나는 국제상선과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슬람 성월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출입을 막을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튀르키예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앙카라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스 아바스 수반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라마단을 앞두고 도발을 막을 필요성에 대해 관계 당국들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하렘 알 샤리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과격파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요구는 완전한 넌센스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그런 조치에 대한 결과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급한 하렘 알 샤리프는 예루살렘 인근 모리아산 언덕에 있는 성소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을 각자의 성지로 주장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아바스 수반은 이날 회견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국민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마단은 오는 10일경 시작돼 약 한 달간 이어집니다.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이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자제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호주와 아세안은 6일 호주 멜버른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린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중국해를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 만드는 데 따른 이익을 인정하며 모든 나라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